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한 술집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1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400원씩 벌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예, 화면에 나오는 저 술집인데요. 저 술집에 들어오는 손님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핸드폰, 스마트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1파운드씩 벌금을 걷겠다는 사실을, 자, 보이십니까? 입구, 술집 입구 거기다 딱 써서 붙이고 또 메뉴판에다가 또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벌금이 1년 만에 우리 돈으로 약 2,800만 원이었고 그 돈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긴 했지만 저 술집 주인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벌금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술집에 온 손님들끼리 좀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손님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저 술집 안에 보면은 칸막이가 없고 둥그렇게 이제 원룸 형태로 돼 있다고 하는데 서로 좀 대화하는데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독특한 벌금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는 어떤 교회가,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영국에서 술집에서 시행하는 독특한 벌금 규정을 보고 교회 예배 시간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벨소리가 울리게 되면 그 스마트폰 주인이 벌금으로 3,000원을 내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요 대목에서 이제 만약에 울리면 기가 막힌데 안 울리시죠? 뭐 조금 엉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명인의 성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고 말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다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주보에 있는 대로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설교 제목과 연관된 건망증에 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재미있는지 안 재미있는지 제가 지난번 어제 그저께 구역장 교육 시간에 일부를 제가 공개했습니다. 다 웃으시더라고요. 11분이 참석하셨는데 11분, 권사님 그렇죠? 다 웃으셨죠? 지금 당사자가 여기 앉아있어요. 자, 건망증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소개하는 것은 건망증 몇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굴렀어요.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우리 요 앞에 계단도. 근데 다행히 멀쩡히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어. 근데 일어난 다음에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건망증 몇 단계에 속할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 가만히 있어. 여기 지금 원고에 1단계라고 돼 있는데 뭘 또 2단계, 3단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택시에 탔어요. 아저씨 어디 어디로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해요. 택시기사가 얼른 출발했어. 근데 빨리 좀 가달라고 말했던 이 승객이 잠시 후에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아저씨, 제가 조금 전에 어디로 가달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하는 건 몇 단계? 2단계에 속합니다. 2단계. 마지막 건망증 3단계는 제가 방금 소개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계신 분도 있고 웃으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분명히 웃어놓고서 조금 전에 내가 뭔 이야기를 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건망증 3단계에 속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망증 3단계에 속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겠죠? 참고로 사람만 건망증이 있는 게 아니라 개도 건망증이 있다고 합니다. 개도요. 개도 어떻게 건망증이 있냐면 1단계 낯선 사람을 보면 짖지요. 낯선 사람을 보고 짖어대던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을 보고 이빨을 들으며 막 짖어대면 요게 이제 개 건망증 1단계고 개가 쥐를 보고서 냐옹 하면서 잡으려고 달려도 요게 이제 개 건망증 2단계고 마지막 3단계는 복날에 보신탕집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개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개가 이제 마지막 3단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3단계까지 간 개는 뭐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건망증에 관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건망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의 건망증도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간 강단에 올라간 목사가 뭔가 좀 허전해요. 와이셔츠를 딱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단정하게 입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잠옷 바지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 건망증, 목사의 건망증 1단계. 그다음 2단계는 설교하러 강단상에 올라가서 저도 조금 전에 그랬죠.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뭐 하는 거죠? 축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망증, 이제 목사 건망증 2단계. 참고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제 예배 시간이 30분도 안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의 건망증 3단계. 이건 좀 상황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목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그 자리에서 한 유명한 강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유머를 들었습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을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충격적인 강사의 말에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싹 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에 강사가 그런데 그 여자는 저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멘트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하하 하고 웃었어요. 이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옳았구나.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예화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지?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교우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목사가 그 다음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님에서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건망증이 발동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였지? 수십 초 동안 기억을 짜내던 이 목사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예. 유머라니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라서 이제 건망증에 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소개했던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그 잘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인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잘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권면이나 권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아주 엄중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너희들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두운 과거의 기억들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등에 본문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지금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 비슷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읽은 이 16절로 17절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자, 이러한 표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출애굽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약 3분 정도 되는 영화의 몇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방금 보신 영상, 이제 2014년에 개봉했던,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란 영화의 장면인데, 저는 저 오전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예. 영화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저게 이 허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직후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어서 갈라졌던 홍해를 다시 닫으셔서 애굽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킨 정말로 엄청난 사건, 방금 봤던 영화에서 아주 생생하게 스펙타클하게 나타냈는데,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6절로 17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병거여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했다,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전에 화면에서 봤던 홍해가 갈라졌다 다시 닫혀진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본문 18절에 나오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그 다음 애굽 병사들 모조리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예. 홍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16절로 17절의 내용은요, 18절에 나오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빨리 잡아요, 빨리.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예. 다시. 18절에 나오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힌트입니다. 힌트. 예. 힌트. 단서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영화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을 좀 보셨습니까? 예. 잘생긴 주인공 모세 말고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뉴욕대학교의 가브리엘 웨팅헨 교수가 저 영화 엑소더스를 평가하면서 성서적인 고증과 역사적인 고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증도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발견하고 겁에 질려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1차적으로는 저기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네, 애굽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2차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학습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너무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말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학습되고 저장된 이와 같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잘 들으세요, 무려 700년이 지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이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부터 학습되고 저장돼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두려움과 패배의식, 바로 이것이 본문 18절에 나오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과 옛날 일입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 말뚝에 묶여있는 코끼리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코끼리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힘이 좀 없어 보이죠? 슬퍼 보이진 않습니까? 저기 화면에 있는 건 그림이죠. 그런데 저렇게 커다란 코끼리가 요만한 작은 말뚝에 묶여있는 것은 실제 사실이에요. 서커스단에 가면 저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혹시 여러분 중에 뭐 태국이나 라오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저렇게 코끼리가 말뚝에 묶여있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것은, 코끼리가 저 말뚝을 얼마든지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말뚝을 뽑아버릴 생각조차 하지를 못해요. 왜냐? 코끼리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두운 기억 때문입니다. 코끼리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두운 기억이 뭡니까? 어린 시절 새끼 코끼리 때 말뚝을 뽑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아직 힘이 없는 새끼 코끼리 때 말뚝을 뽑지 못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성장해서 당당한 성체 코끼리가 됐는데도 저런 말뚝은 수십 개도 거뜬히 뽑아버릴 수 있는데도 그러나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말뚝에 매여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계속해서 들춰내며 주입을 시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루저야. 사탄은 우리에게 과거를 잊지 말라고 과거에 꽉 사로잡힌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매여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두운 과거의 조각들을, 쓰라린 기억의 파편들을 다 떨쳐버리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이건 본문 19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가장 먼저 끄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새 일. 새 일이란 단어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18절에 나오는 이전 일, 옛 일 이란 단어와 대비가 되는 단어인데 여기에 나온 새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안전하게 무사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편한 길이 절대 아니죠. 네. 거칠은 광야, 메마른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 도중에 살아온 들짐승의 위협이 있어요. 이방 족속들의 공격과 약탈의 위협이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위험하고 힘겨운 상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와 같은 수많은 위협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표현이 담겨진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나날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광야는요, 제대로 된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사막인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 길을 내게 되면 그때부터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또 사막에 강을 내게 되면 그때부터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옥터로 바뀌어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표현에 담겨진 또 하나의 뜻인데, 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그 돌아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위험과 힘겨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 도중,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온 그 다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기대를 하고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부푼 꿈을 안고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놓여진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어버린 땅, 전부 다 무너져버린 폐허밖에 없었어요. 6.25가 끝난 직후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린 195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기대하고 전혀 달리 죽어버린 땅, 폐허더미가 된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중요한 것,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부 다 폐허더미가 됐는데 이 폐허더미를 안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 과거의 삶이 더 나았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죽어버린 땅을 생명이 움트는 땅으로 바꿀 것이다. 폐허로 가득 찬 곳을 생기가 가득한 곳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 민족의 미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낙심에서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떨쳐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낙심에서 가능성으로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